بدی هست. هم اینگانه دیبیسه شنبوت نامن یکیو تحصیلاتو حالانیم سونیونیم جواب하고 계시는 성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하여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곱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문제점을 이제 직시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요. 4절을 보면 말씀 전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전념을 하자 그랬으면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자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물론 여기에서의 지금 중요한 초점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이제 파벌 싸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먹는 것을 갖고 뭐 헬라파 과부들과 뭐 히브리파 과부들 그런 과부들이 어떤 그런 지역적인 문제에 고름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다툼이라는 것에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거 이외에 기독교를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선행과 공로를 쌓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을 받겠다고 하기 싫은 것도 그냥 하고 해별기도도 열심히 그냥 나오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제 차별성을 자기한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상을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것이다. 혹은 이 땅에서 가시적인 어떤 상을 만약에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착한 일도 하고 종교 행위도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죄예요. 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면 거기도 차별이 있고 거기도 우열이 있다는 거고 거기도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죠. 거기도 크고 작음의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이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의 개념이 인여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평한 상태에서 인여를 보태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힘과 가치로든 그러니까 뿌듯한 마음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일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부상으로 부록으로 받아서 나를 조금 다른 이들과 차별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상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다면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상이 있다면 거기서도 그러면 절대 만족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 절대 만족이 없는 곳이 천국일 수 있어요? 누군가보다 내가 비교,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곳이 천국이라면, 왜? 나보다 상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거기에는 곧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천국은 모든 이들이 절대 만족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럼 절대 만족이 있는 곳에 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 나는 상이 이제 더 많이 받았다. 근데 남들은 다 그냥 자기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어요. 절대 만족. 그러면 그 상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상을 받겠다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 상을 받겠다고 종교 행위를 한다.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부인되는 게 아니라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챙기겠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죄예요.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저한테 물어요. 아, 정말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무슨 상이야, 상은. 영생의 상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는 완전히 자기가 비워져야 영생으로 채워지는 건데, 근데 상을 달라는 건 내가, 나는 비워지기 싫으니까 내 안에 뭔가를 더 보태달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근데 영생을 얻은 이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은 이가 어떻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제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들을 쪼갤 수 있는 거는 그들을 아주 그들의 그 구약적 세계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이방인들과의 차별성을 챙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걸 내 공로로 삼아 나는 이방인들과 달리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 화려한 다윗 왕국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게 구약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왜? 난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위, 선한 행위라든지 종교 행위를 갖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에서 줄 상을 자꾸 이제 수첩에다 적어서 따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꼭 적어 놓으세요, 그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나는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명한 것처럼 그 구약의 모든 인간들이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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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했던 구약의 로마, 다윗. 그 다윗을 그들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언제 오나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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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하고 있을 때, 그래? 다윗? 알았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일부러 아브라함이 더 먼저 사람인데도 다윗을 앞에 놓는단 말이야. 원어상, 개혁성경에 물론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지만, 그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14, 14, 14 해서 그것도 다윗, 다윗, 다윗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왕들 중에 족보의 모든 인물을 다 나열하면서 그 왕들을 그냥 이름만 쓰고 다윗만 다윗 왕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 구약적 세계관에서는 다윗만 왕이에요. 그가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강력한 구약의 왕국을 이루었고 그의 후손이 와서 바로 그 다윗 왕국에 그때는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 나라가 부자라서. 그러니까 그러한 왕국을 재건해주고 다윗이 가졌던 그 강력한, 왜? 가나안을 전부 점령해버렸거든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그러니까 지중해나 아니면 뭐 홍해 이런 바다 강으로 호수로 둘러싸여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거기였어요. 사도 바울도 스페인이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스페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구약 때에 사도 행전 때에 땅끝이 점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몰라요. 그걸 갖고 무슨 뭐 인터컴이 어디 뭐 이런 데에서 땅끝이 빨리 정복이 돼야 된다 그러고 뭐 저 아마존으로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는데 성경이 말하는 땅끝은 그 땅끝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때 이방인들에게 나만이나 뭐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진 건 이미 땅끝이 하나님에 의해 다 점령이 됐다라는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이 점령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니네 매일매일을 예수를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이에요. 근데도 그런 걸 들어서 뭐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땅끝으로 가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제 고 다윗이 다 점령했던 세계를 우리에게 줄 우리 유대인에게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계속 다윗.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들 그 다윗이 너희들이 기다려야 하는 그 메시아인 줄 아니? 하면서 다윗 계속 다윗 가다가 중간에 그 족보에서는 정작 다윗을 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대, 15대, 14대로 일부러 그 마태가 착각한 것처럼 우리는 근데 세보다가 이거는 14대, 15대, 14대인데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괜히 또 내가 성경 편을 들어야 되니까 이거 갖고 문제 삼지 말아야지. 제 기특한 생각에. 아니면 씹어지도 않았던가. 관심도 없었던 거죠. 솔직히. 근데 저는 수십 년간 그게 너무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단 수개월전부터 그 세포도주와 세포도의 비율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했을 때 그게 얼마 전에 딱 열렸을 때의 그 감동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 편집하려고 뜨 여니까 1시간 53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수십 년을 궁금해하고, 그렇게 막 풀려고 했던 것들을 그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열리는 순간 이분들이 이걸 얼마나 궁금해 했을까. 그래서 막 알려드리고 싶어서 서른부터 막 달렸어요. 근데 세상에 저한테 나가면서 다음 주부터 기회 못 오겠네요. 방광 터지는 줄 알았다는데 저는 목사님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야 그렇게 궁금한 걸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방광이 터질 뻔했던 놈, 뭐 이제 교회 교인들 이제 조금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우리 목사가 또 교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놈. 실제로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막 화를 내면서 새로 오신 권사님들 새 가족반도 참 돌아가 보이셨는데 아 참 제가 여태까지 그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고 이렇게 익사이팅 했던 경험이 많지만 이번 주 설교처럼 그렇게 제가 감명을 받고 야 어떻게 족보 안에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나 이걸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정말 1미터를 공중부양할 정도로 펄떡 뛰면서 좋아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지루해. 그래서 야 이게 다르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러 오는 거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성경이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날 이뻐하실까요? 이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교지로 달립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위 사람을 섬깁시다. 그래요. 수년간 그렇게 얘기해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부터. 그러니까 적용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뒤집어 엎는 것이지,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족보에다가 여자 다섯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막 궁금해하고, 이게 왜 여자가 자꾸, 그것도 다 창녀 아니면 이방인, 왜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니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이렇게 유대인의 족보가 아닌, 유대인 정통의, 혈통의 족보가 아닌, 그냥 이런, 그, 어리숙하고, 뭐, 부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인간적인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그 여자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공부했단 말이야. 수개월을요. 근데 그 여자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사기의 그 사사들이 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 그런데 그 모습이 다 인간적인 이 구약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부도덕하고, 시아버지와 강한 원하지를 않나, 나라를 팔아먹지를 않나, 또 하나님한테 완전히 그냥 저주를 받아버린 모압 땅의 그 저주받은 땅의 여자이지를 않나, 처녀가 잉태를 한 여자를 여자이겠나, 이런. 근데 예수가 그 모습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 성령은 모든 남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남자, 인간의 그 육적 계통, 그 계통을 전부 이렇게 무너뜨려버리고, 왜? 그 여자들이 전부 남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잖아요. 남자가 화형시키려고 하고, 남자들끼리 나의 왕을 하나님이라는 걸 다 죽어버리고, 뭐 이런, 그리고 뭐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종용이 끊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라인에 계속해서 방해물로 육적 혈통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들이 창녀가, 자발적인 창녀가 되고, 자발적인 반역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어머니를 괴롭힌 하나님에게 뛰어들고, 자기는 이제 돌에 맞을 여자가 되어버렸, 돌에 맞을 여자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에게 나를 순종시켜버리고, 이러면 완전한 자기 부인의 형상, 모형을 가진 예수의 모습으로 여자들이 오니까, 남자들은 전부 묵사발이 되고, 그 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욕부의 여자에게서, 여자 이름 뒤에만 에게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 에게소.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쭉쭉쭉쭉 나오고, 여자들만 에게소, 마지막에 예수가 나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계통, 남자는 딱 부정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당하고 불륜의 모습으로 온 그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예수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오는 거구나가 여자가 예수를 낳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온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되는데, 이 구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윗, 힘을 가지고 화려한 왕국,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메시아, 남자를 원한다면, 손하고 할까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서 남자, 아담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족보에서 영원히 빠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남자가, 모든 전 세계 죄인들의 노망인 다윗이 빠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여자를 거기다가 딱 예수의 족보에 넣어놓고 그 밧세바라는 이름을 뺀 다음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다윗과 우리아라는 두 남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났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아라는 두 남편을 딱 띄워놓고 도대체 누가 솔로몬의 아비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왔고 우리아가 나왔는데 밧세바라는 여자는 이 두 남자의 와이프예요. 남편이 둘, 와이프는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어떤 게 진짜 밧세바의 남편인지를 골라야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탈취하여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아 죄사함이라는 것이 이거구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바로 아기가 죽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먹자, 금식하지 말자. 왜? 금식이 율법이었잖아요. 예?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왜? 나단이 와서 넌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그러니까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근데 너 용서하신대 라고까지 이야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 용서하신대? 그래 알았어. 근데 나는 죄인이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아기가 병이 걸렸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아이 병을 낫게 해줘야죠. 왜? 죄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용서입니까? 라고 따져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가 아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죄사 그 나단의 신탁을 딱 듣자마자 쓴 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주님 저를 정결케 하세요. 저는 제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날 때부터 모태부터 죄인으로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주께서 저를 즐겁게 하시는데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저를 즐겁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꺾으신 뼈가 누구냐고요. 다윗이 죄를 짓고 다윗이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 대신에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치르던 하나님의 장수 물론 상징이에요. 우리아가 꺾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 안에 무죄한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 죄인들의 불륜으로 낳은 죄가 되어 죽는 어떤 아기 그게 우리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둘이 꺾인 거예요. 그걸 밧세바가 품고 있는 거죠. 왜? 멀쩡한 신부 여자가 남자의 이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이놈 때문에 불륜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입니다. 요 밧세바는 죽은 거예요. 여자로서 거기서 신부로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그 안에 우리아와 아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다윗이라는 남자 요 남자는 죽고 그 여자 그냥 연약하게 이 세상이 상징하는 이 남자 이 죄의 힘에 의해 묵살이 되어버린 이 예수에 의해 구원을 받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게 사무엘하 12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아는 다윗 대신에 죽었잖아요. 응? 그러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아벨이 하나님의 라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벨이 죽자 셋이라는 사람을 아벨의 자리에다 다시 딱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셋은 아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라인이 이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자, 가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니까.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때려 죽였어요. 예? 그리고는 예수가 죽자마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탄생됐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교회, 여러분과 저. 예?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그 장자의 자리에 우리 새로운 나자들, 장자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거죠. 장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안경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만 그 예수라는 안경으로 우리를 보니까 예수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하고 다윗의 그 이야기에 대입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다윗은 구약의 그 화려한 힘과 남자로서의 다윗은 죄인 다윗은 거기서 죽고 다윗 대신에 죽어버린 우리야, 전쟁을 치르던 우리야, 다윗이 우리야화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과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지만 영적 계보에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는 데 있어서의 영적 계보에서는 솔로몬은 우리야와 바세바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라인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고 큰 힘을 소유하고 대단 부귀영화를 지고 있던 다윗은 거기서 기각되는 거예요. 그 족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일부러 다윗의 초점을 왕창 몰아가다가 그 족보에서 다윗을 숙박해버리고 우리야를 남편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야는 상징적 존재이고 우리야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기 전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야까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야가 빠져버리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부 안에도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 지키고 이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힘을 소유하고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자로 온 예수, 진짜 신부로 온 예수에 의해 남자가 기각을 당하고 세상이 밟히고 세상이 이 여자를 죽였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 여자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예수를 낳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용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물을 뿜어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도 결국은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예수를 낳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는, 여자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바로 그 여자처럼, 왜 예수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죽어서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적 라인으로는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아들이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 아들 대신에 셋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없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령에 의해, 성령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성령에 의해 창조하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예수처럼 여자로 당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부정한 모습으로 폭로당하면서 시아버지와 간음도 하고 창녀로 남자들의 놀이객감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이 세상의 추악함을 배우고 계속해서 세상과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다가 결국 완전히 비워진 예수처럼 진짜 신부처럼 작은 예수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결국 부인당하다가 여자처럼 계속 부인당하고 짓밟히다가 예수를 낳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신청의 제목을 여자는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는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따로 암수를 구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 교회야. 너희는 남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여자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자꾸 성악가 따먹고 남자의 자리를 니들이 침범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결혼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연약하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리 여자가 날고 기어도 진짜 남자가 한번 그냥 확 마음 한번 먹으면 죽습니다. 그건요. 남자들이 참아서 그렇지.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 아픈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경험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구나 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점점 여자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계 사회 될지도 몰라요. 왜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모계 사회들이 계속 등장했는지 아세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자들이 남자들을 타고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자야 잠잠하라, 뭐 가르치기를 그만하라. 그거는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자야 너희가 한번 보여주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위대한 거예요. 남자가 위대한 거예요. 여자가 그 역할을 하기로 작정이 된 상태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남자들은 못해요. 못할 것 같으니까 여자한테 시킨 거예요. 너 당하면서도 한번 내가 시킨 역할을 잘 살아보고 와봐.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은 여자가 뭐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고 뭐 잠잠해야 되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죠. 왜 실력이 있는데 안 가르칩니까? 그리고 여자는 뭐 입이 없어요? 왜 잠잠해야 돼요? 그건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그게 제잘제잘제잘한 뜻이거든요. 잠잠하라는 반대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떠들었으면 이럴 시간에. 야, 진짜 지난 주일에도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진짜 난 순교하는 자도 나중에 숨이 막혀서 숨을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바로 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부부가 앉아서 둘이 손을 잡고, 아, 집에서도 그렇게 만지지, 계속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고 둘이, 아이고 열받아. 아, 집에서 보세요. 그러면 왜 성교하는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쓰다듬고 손을 주물렀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런 연약한 존재, 부정한 존재, 그러니까 여자로 사는 거예요. 연약함을 폭로당하는 거지. 내가 남자가 돼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제사해 준다고요? 그래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걸 보이고 곧 맞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금식해야 돼. 금식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육의 죽음이라고 했죠. 곡기가 끊어지면, 세상에서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여자의 죽음, 연약한 자가 되어서 진짜 신부가 되어서 죽으시는 예수의 십자가에 내 삶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정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같은 날 창녀들하고 술 한잔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선악, 도덕과 윤리의 눈으로, 육적 눈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굳이 안식일날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아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요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술집에 가서 창녀들하고 술 먹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 그러겠냐고요. 저는 사탄 마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뭘 틀렸어요. 자기들 금식하고 있는, 금식일에 금식하고 있는데 창녀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있는 예수에게 당신 왜 율법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한 게 뭐가 달라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왜 성경이 그들을 나무라냐고요? 독사의 새끼라고. 사도바울이 내가 이제는 육으로, 육체대로 모든 사람을 알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악의 기준, 선악의 판단 기준을 선악과 따먹은 아담처럼 구약시대의 그 율법주의로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게 선이란 말입니다. 그게 착함이에요. 그게 착함이에요. 근데 그 착함은 여러분이 부정한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야약한 모습으로 그냥 완전히 난파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부인되어져 가고 부정되어져 간다면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롤모델이 뭐예요 도대체? 페스탈로치가 되고 싶다는 거죠. 휘발저가 되고 싶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주거든. 그게 남자라니까. 그게 남자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한다는데 예수 잘 믿자 같다는 사람의 장례식에 40만 명이 조문을 와요. 타종교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함석헌, 문익헌,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하던 목사님들 자꾸 그냥 존경스럽다 뭐 그들의 삶을 쫓아가자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 설교 중에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설교를 한 편만 갖고 오라니까요. 아무거나. 그분들의 강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추종교였으니까. 더더군다나 그 문성근이라는 문익환 목사님 아들이 저희 선배라서 너무 잘 알아요. 문익환 목사님하고 소주도 한잔 한 적 있어요. 그분 방북하기 전에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못 들어요. 민주화 투쟁을 위해 북한도 갔다 오고 감옥에도 수차례 들어가고 CR사상 해갖고 뭐 상생의 원리 해갖고 이웃을 돕자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해지자 다섯 이용모 같은 사람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래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게 유일하게 칭찬받는 목사들 아닙니까? 함석헌, 문익헌, 김수환, 응? 추종자만 하고 그냥 이름을 자살행위인데 거의. 그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신학적인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예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압제받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을 힘써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정말 책 몇 권으로 나왔을 정도로 많이 읽어봤지만 그분들이 예수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다윗 왕국을 꿈꾸는 남자들의 세상입니다. 그 다윗 왕국이지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우리 힘으로. 그게 다윗을 원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빼버린다니까요, 예수의 족보에서. 그리고 어디서 막 창녀, 이방 여자, 저주받은 땅의 여자, 이런 여자들만 다 갖다 놓고 그들에게서 예수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관, 그리고 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사회학, 인문과학,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완전히 반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첫 번째 일류, 자기들이 열심을 부리겠다고 한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말씀은 우리들의 어떤 세상적인 인문과학적 지식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만 의지하냐는 거예요. 너도 애를 써야지. 이게 구약이라니까. 우리 안에서 애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서 분명히 열심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은혜를 설교한다고 하루를 그냥 설렁설렁 막 살 게 아니라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열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심인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열심. 그 열심을 하나님이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열심 안에서 이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구나 하고 감사의 열심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몰라요. 모르고 열심히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기 그걸 하기 위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중요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손 놓고 차라리 불안해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쫓아가시란 말이에요. 근데 꼭 뭘 얻어내기 위해 내 천국, 내 구원, 세상이 자기가 부인되어져 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천국, 내 구원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그 입에서 그게 자기 부인되어져 가는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나는 기분 흙이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저를 지옥 보내신다면 저는 지금도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해요? 내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그러한 복음의 이해와 그 복음의 삶이 내 안에서 그 여자의 삶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격발이 될 때 그거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이렇게 안 되니 여전히 제 안에 이 남자가 이렇게 꿈틀대고 있으니 저는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봐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구원의 확신은 무슨 얼어 죽을 구원의 확신 맨날 그냥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내 행위와 내 감정으로 챙기려고 하니까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불안함 속에서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객관성과 역사성이 인식이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 기분과 감정, 나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구나.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모르고 그분은 한 번 결정한 대로 끝까지 실패 없이 끌고 간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한 일에 의해 구원을 챙기려고 하니까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고 때로는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으니까. 아니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답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에 맨날 울어야 돼요. 맨날 울어야 돼요. 이 세상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게 당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응전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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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가 가면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울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걸 생각하고 울고, 사업 망하고 생각하고 울고, 자식 새끼 곧 저 사고 치는 거 이런 거 떠올리고 울고, 그건 역시 나를 챙기는 거거든요. 나니까 그게. 그 눈물은 하나님이 안 닦으셔요. 네 자신 챙기다 온 거 그걸 왜 내가 닦아줘야 되니? 예수 때문에 애통한 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상황이나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런 걸로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 본인도 힘들어하면서 이런 말 하기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힘든 건 그런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삶 속에서 경험을 시켜주기, 그 미리 시켜주고 설교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것까지 그 뭐가 힘들어요? 세상 좋지. 하루 종일 책만 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사람들 상대 안 하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아주 즐겁게 하겠어요. 그게 뭐 힘들어요? 잠 못 자는 건 뭐가 힘듭니까, 그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서 여자가 되어져가는, 자기가 부인 되어져가고 박살이 나는, 찢겨져가는 예수라는 복음, 새 옷에 의해 내 헌 옷, 이 육신, 육체, 옛사람, 이게 복음이 척 붙으니까 땡겨서 찢어져가는 그 삶. 세포조가 들어오니까 내 새 이 흔 부대가 계속 터져. 여기 터지, 저기 터져. 내일 터져. 24시간 터져. 응?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그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진짜 피를 토하듯 설교할 때는 그만큼 삶에서 피가 터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까짓건 뭐, 좀 아프면 어때요? 자꾸 대표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뭐, 목사님 건강이 어떻는데, 무슨 뭐, 제 건강, 그런 거 말고, 그런 영적 삶, 그런, 그, 말씀 속에서의 그 영적 전투, 그런 것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에도 12번씩 목을 매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는 것처럼 목사에게는 120번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자로 밀려 내려가는 삶은 힘들어요. 진짜 신부로 내려가는 삶은 힘들어요. 신랑으로 사는 삶은 너무 쉬워요. 군림하며 착한 척하며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쉬워요. 다들 또 존경해주고 그렇지만 여자가 되어서는 참 진짜 예수를 낳는 자기가 계속 부인되어져 가다가 예수를 낳아야 되니까 예수를 낳는 삶은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근데 죽음보다 더큰 것이 사랑이라고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틈이 나면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무슨 변화를 가지며 무슨 성숙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죽은 회개의 모습을 폭로당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과 함께 고통하고 한숨지며 눈물 짓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여자로 폭로가 될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나의 찢어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 현실 앞에서 행복해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